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존재를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3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찬송에서 이렇게 담아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구체적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할 때도 보신 것처럼 바울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많은 권면을 이렇게 쏟아내고 난 뒤에도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만 하지 않고 권면 끝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언제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자신의 몸과 형편을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자신이 제일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내 문제와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어떤 범위와 내용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등의 어떤 기도의 범위와 내용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합니다. 어쩌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쭤보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뭐 건강이 안 좋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또 딱히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피상적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간절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은 해야 되겠는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카테고리도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성도들입니까?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 더욱이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어떤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바울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다라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함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평생토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지 뭐 몇십 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을 만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듣고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35년 이상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일평생 살아왔지만 지금 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는 아직 십자가를 잘 모르겠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그 신비와 깊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 사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한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하시고 늘 평생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그분을 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랄까요? 목마름이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읽는 것도 늘 반복되는 일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늘 반복되는 일이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사실 늘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이 반복되는 이 일이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언제나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다 경험되어진다면, 다 이해된다면 나 하나님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손바닥 안에서 노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따를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 다 아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권자로 생각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약하면 그는 성도들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알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제와 그제 묵상한 3절부터 14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것을 쭉 이렇게 풀어서 놓은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의 어떤 시작,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어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묵상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주님에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죠. 그런 어떤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세 번째와 연결돼요.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죠. 어떤 능력이냐에 대한 부가 설명이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냐면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보증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은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보다,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사망을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이 그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예수가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가장 귀하다, 가장 능력이다, 그분이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당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주님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느 것도. 그러니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 믿음으로 더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거슬러 가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또 능력의 크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결국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교회의 영광이고 특권이니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어떤 정수라고도 불립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면 교회가 가진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